우린 세상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군들이 오고 있는 동향을 살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파수꾼들은 속히 밤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동네와 그 마을과 그 나라가 안전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하루에 참 얼마나 여러 번 제 가슴속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붙어있는 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를 보고 빨리 깨어나서 하늘 위에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글을 쓰고 여행하고 다녀서 집회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한 정말 일편단심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밝히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께 속히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 없지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준비하도록 호소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협력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제가 바랍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제가 그렇게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의 카트리나 허리케인 이후에 개신교 지도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마디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의 신에는 이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이후에 앞으로 이 세상에 허리케인과 홍수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며,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들이 화재로 녹아내리는데 이런 소방차들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흥미있는 것은 이 미국에 있는 신문들도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이후에 가장 큰 참사로 이번에 카트리나 이 대재앙을 이런 허리케인을 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과 연결해서 그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흥미있게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팻 로버슨은 목사로서 700 클럽을 운영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개신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순절 파식 그런 예배 방식과 개신교회의 예배 방식과 또한 개신교회의 신학과 그다음에 오순절파의 신학을 이 접목시키고 또한 그런 양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인터뷰해서 큰 미국에서 이 에반젤리컬스 복음파 복음주의파 기독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런 이제 과거에 이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도 이제 한번 그가 뛴 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테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재해를 당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대쟁투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미국이 이제 이런 천연재해와 경제적인 몰락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운동을 더 강하게 이제 강조하면서 박차를 가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참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주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7장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각에 지금은 정말 대쟁투에 기록된 자세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 단계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래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런 경각심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재림교인 가운데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없고 정말 자기를 주 앞에 굴복하고 진실로 거듭난 경험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 않는 재림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재림교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헬 린지스는 우리가 잘 알죠. 헬 린지스는 특별히 이제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7년 환란 얘기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예언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설명하는 사람인데 물론 잘못된 설명이지만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언하여 오던 세상 종말의 시나리오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회개해야 되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을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찰스 콜슨은 척 콜슨이라고 그러는데 이 척 콜슨 씨는 옛날에 닉슨 대통령 때 월터게이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변호사였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트리나는 미국이 테러의 공격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이다. 미국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요? 라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의를 일깨우기 위하여 허용하신 천연재해라고. 여러분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 미국의 하나님의 재해와 하나님의 심판이 일하고 있다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대전투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58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세속적 번영은 영어로 temporary 아니 temporal wealth, temporal prosperity. 그것은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위에서 전쟁 아닙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예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책 59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무엇을요?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자들로 비난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러한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우리 지금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쟁투 6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탄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가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그 심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Ten Commandments Day. 2006년도 5월 7일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날입니다. 제1차 십계명의 날이 2006년도 5월 7일. 이제 앞으로 오는 5월 7일 날 이제 십계명의 날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십계명을 그린 그런 금바지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도덕을 개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베푸시는 심판을 피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이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안식일, 일요일 준수죠. 일요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강조점의 날이 바로 십계명의 날입니다. 5월 7일을 택한 이유는 그날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 이유는 오순절 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순절 바로 전에 떨어지는 그 일요일 날을 특별히 만들어서 십계명의 날로 준수하기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지금 미국의 공공장소들과 특별히 법원의 이런 벽에다가 십계명을 붙이는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 한창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반론과 반박으로 사실은 십계명의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주의의 경향이었던 대법원 판사 샌드라 데이 오코너 씨 대신에 얼마 전에 이제 선출된 세뮤얼 알리토 주니어 판사가 들어감으로 천주교인 판사의 숫자가 대법원의 9명 판사들 중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가 이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붙여도 좋다는데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사표를 내고서 알리토 씨가 들어간 것은 참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코너 판사가 십계명을 공공장소의 벽에 거는 일을 반대하고 난 지 얼마 후에 사임하게 되었고 알리토 판사가 임명된 것은 참 우리에게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종교연합의 새로운 양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교황인 베네딕트 16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계획은 종교연합입니다. 즉 모든 개신교의 교파들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교황으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인터뷰에서 자기의 할 일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종교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천주교회는 종교연합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일하지 않아왔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아주 부쩍 여러분 CCT 운동, Churches Together 그 운동 말이죠. Christian Churches Together 운동, CCT 그 운동이 Moral Modernity 운동을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신부들이고 거기에 정식 멤버가 되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아주 힘있게 앞장서서 종교연합을 운동을 하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 6월 16일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죠. 세계교회연합회의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베네딕트 16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천주교회의 약속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는 천주교회가 세계교회연합과 기꺼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 동방정교와 그릭 오토닥스 철치죠? 그리스 동방정교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까지 이 세계적인 연합에 가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5월 중순에 있었던 WCC 회의에서 말이죠. 올해 중순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WCC 총회에서 말이죠. 그들이 발표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서 온 교회, 세상의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모든 교리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길 원치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교인들을 뺏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난달 브라질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은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앞장서서 내가 당선된 다음에 내가 교황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상의 종교들, 특별히 기독교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실과, 여러분, 이러한 추세를 몰아서 샌드라 오카너 그다음에 판사가 사임하고 천주교인인 세뮬 알리토 판사가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지금 미국의 제1차로 5월 7일 날 십계명의 날로 공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예언의 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무슨 사건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십계명의 날은 말이죠. 이러한 종교연합 세력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압력을 가하는 운동입니다.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내 걸자는 제의와 함께 그리스도인 안식일인 일요일과 계명들을 준수하는 일을 강조함으로 미국의 도덕을 개선하자는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당면한 좀 문제를 좀 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해 왔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테러주의자들의 EMP 공격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EMP가 뭐냐면 영어로 Electromagnetic Pulse Attack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에서 쏘는, 미국의 배가 이제 가까이 와서 그 배에서부터 쏘는 단거리 미사일로 핵폭탄을 미국의 본토 중 특히 전기전력망을 공격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 신문에서 보셨죠? 요즘에 미국 중 국회에서 백악관과 함께 지금 굉장히 좀 떨어서 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랍 국가 가운데서 이제 미국의 어떤 항구들을 갖다가 세를 내어서 자기들의 물건을 가져오고 또 수출해 가고 수입해 가고 하는 그러한 항구들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항구에 권한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격렬한 그런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케이다가 이 EMP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CIA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EMP 공격은 뭐냐면, 여러분, 이 북한도 지금 핵폭탄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미사일에 장착을 시켜서 쏜 다음에 미국까지 날라와야지 소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dirty bomb. 그래서 이렇게 이 저 책, 이 이런 옷가방 같은 건 사이즈에 원자폭탄을 넣고 거기다 TNT를 갖다 같이 이제 부착시켜서 TNT를 터뜨리면서 원자폭 핵탄두를 터뜨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이 더 효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알케이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단거리, 짧은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그것은 여러분 그 저 패트리엇 그 미사일 쏘는 거 보셨죠? 그건 뭐, 뒤에서 뭐에 장착시켜서 쏩니까? 뭐에? 패트리엇 미사일. 저기서 미사일 날라오면 여기서 쏴서 공중에서 그걸 맞춰 떨어뜨리죠? 그래서 할 때 무엇을 가져다니면서 그 뒤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쏴요? 트럭.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케이다가 그렇게 간단한 단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래 숨겨오다가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런 항구 가까운 데 와서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들어오자 미국의 중앙정보부에서 발칵 뒤집혀서 굉장히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항구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자꾸 국회에서 생기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아랍 국가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전력망을 공격한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미국이 옛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전기만 없으면. 전기 없으면. 전기 없으면 컴퓨터도 못하죠. 다른 거 뭐 이런 하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들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빚 보세요. 미국의 빚.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8 trillion dollars. 8조 달러. 여러분 8조 달러 그러면 얼마인지 이제 상상이 안 가시죠? 8조 달러. 그럼 8조 달러가 뭔가 우리 하도 뭐 trillion dollars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8조 달러 하면 별로 감이 안 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8조 달러가 얼마냐 하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1000배, 1년 예산의 1000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엄청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대한민국의 전체 1년 예산에, 여러분, 총 생산량이 아마 2조죠? 2조 원쯤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근데 그거 말고, 이, 총 생산량 말고, 한국의 1년 총 예산액의 1000배입니다. 8조 달러는. 그렇게 큰 빚을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혜 씨는 마지막에 경제적인 파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보십시다. 미국의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노동 임금의 심각성을 좀 보십시오. 중국의 임금이 지금 사람들을 쓰는 임금이 평균 미국 달러로 25센트입니다. 쿼터. 멕시코는 3불입니다. 미국은 최소한 7불입니다. 어떻게 28대 1의 적은 임금을 가진 중국과 어떻게 싸워서 무역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엄청난 문제에 지금 당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강력한 증거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는 축제식 예배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층으로 지금 상당히 힘있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으면서 꽤 많은 어른들도 이제는 뭐 이제 박수치고 예배될 때 박수치고 설교할 때 박수치고 또 노래 부를 때 박수치고 청년들 몇 명이 나가서 이렇게 율동하면서 같이 노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오, 좀 보수주의적인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반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추세가 한국도 꽤 많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유럽과 미국엔 엄청납니다. 처음에 이런 셀레브레이션 워십이라고 해서 이런 축제 예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재림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움츠러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저기 그 캘리포니아 LA 그 로마리나 가까이 있는 콜톤엔 말이죠. 제가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큰 교회당에 한 500명 내지 한 1000명 되는 교회들이 계속 모이면서 그들은 오순절 파식 교회 예배 스타일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밀 부르다 여러분 이 파도 저 그걸 뭐라 그러죠? 파도 박수라 그럽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이쪽에서 일어났다가 여기 앉고 쭉 파도치기 같은 박수입니다. 그걸 해 예배 드리면서 그럼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참 그들이 그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는 그런 박자들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춤을 안 추고 대길 수 있어요? 그렇게 쿵짝거리고 그렇게 힘이 있는 빗을 때리는데 어떻게 춤을 안 추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참 우리가 의아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셀레브레이션 처치 축제식 예배 방식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아주 현대식 우리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지금 속속들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퍼져있는 소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합니다. 특별히 유럽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한 그 유럽 지회의 청년 대회에 있었던 그 장면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재림교 예배가 아닙니다. 완전히 오순절파 교회 그 예배 형식과 똑같은 것을 보고 저만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마지막 은혜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징조인가 한번 우리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 셀레브레이션 워십은 축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쾌한 찬양과 감동적인 연극 그리고 심지어는 판토마이 무언극이죠. 무언극까지 곁들여서 흥미있고 생동감 있게 인도해 보려고 시도하는 스타일을 말하는 신생 단어입니다. 셀레브레이션 워십, 축제식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식 예배 형식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위하여서 딱딱하고 엄숙하기만 한 예배 스타일을 보다 생동감이 있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리고 교인들의 정서를 더 자아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또한 유지하려는 목적인가? 우리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이 축제식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나 즐거운 감정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이 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많이 오든 말든 진리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취향과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감정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 형식을 고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저 밖에 있는 바벨론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멋있게 하고 사람들이 많고 복잡거리고 큰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큰 돈이 들어온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축제식 예배는 교회의 성장을 겨냥한 나머지 진리와 원칙을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제식 예배를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가서 보면 거기에 진리를 강조하고 사람들을 회개와 극기와 희생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적 예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또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서적으로 또는 실제 생활면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증언 5권 31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대가 인기와 인원의 증가를 얻기 위하여 표준을 낮추고 이와 같이 증가를 기쁨의 원인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크게 눈멀어 있음을 보이게 된다. 만일 인원이 성공의 증거가 된다면 사탄은 탁월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그의 추종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번영의 증거가 되는 것은 그곳에 보급되어 있는 도덕적 능력의 정도이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은 그들의 숫자가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덕성과 지성과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 증언 5권 20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엄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을 위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뭐하라 하더라? 표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이핑에서 그 자들의 경험을 14만 4천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내시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 464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시요? 기대하십니까? 전 기대합니다. 왁작지껄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서로서로의 의심이 전혀 없이 막힌 벽이 없이 질투가 없이 시기심이 없이 경쟁심이 없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된 교회. 그래서 모이면 정말 악수하는 것보다 정말 성도의 교제로 뜨겁게 서로 손잡는 그런 분위기. 그 속에 죄가 없는 분위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늘이 그 속에 내려와서 그들 속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그런 참된 교회의 분위기. 전 그런 마지막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마음에 이기심이 없이 유무상통할 수 있는 때를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그때가 속히 올 것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들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에서부터 죄를 승리하고 세 속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경건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 있는 주님 백성들이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 무엇을 볼 때 마지막에 큰 경건의 부흥운동을 볼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아 저거구나. 저것이 진리의 교회구나.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동기와 생활 계획에서 세상을 버린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 성품이 정말 겉으로 친절해서가 아니라 마음 바탕에서부터 정말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보일 때 그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주 백성이 나와서 그 교회에 참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개신교들 가운데서 오늘날 바벨론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가짜 성령 부흥운동이 잔뜩 펼쳐져 있습니까? 그의 기반의 세력 안에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보이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 그런 것이 잘못되었는가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된 성령과 거짓 성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연합만 강조하고 자기의 극기와 굴복과 죄를 승리하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강조치 않고 경건과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성령들이 떨어지고 있죠? 가짜 성령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휩쓸고 모릅니다. 여러분 축제식 예배들의 특징을 좀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율동, 단순한 가사들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송들.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런 찬송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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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렐루야만 해요. 참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인데 주님을 찬송하는 프레이즈 더 로드인데. 그러나 그 찬송 가운데 여러분 찬송은 기도예요. 기도. 찬송 속에 진리의 가사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갔지 약간 어떤 때는 그 가사를 들으면 말이죠. 어떤 복음성경의 가사를 들으면 이것은 예수란 이름만 딱 빼버리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서로의 애인에게 바치는 유행가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 가사의 내용이. 오, 난 당신이 그립습니다. 나한테 오세요. 당신을 안고 싶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만 빼면. 예언하는 노래지. 그럼 이렇게 해서 감정을 도두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단순한 가사를 반복합니다. 율동하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말이죠. 자, 여기서 설명을 하니까 한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 그때 봤잖아 그거. 교회에서 복음성을 부르는데 똑같은 가사의 반복을 똑같은 대로 갖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작년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서 이분이 한 시간 동안 똑같은 반복하는 가사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정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루 동안 잊어버렸대. 이 완전히 자기 트랜스에 들어갔어요. 자기 몰입에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감정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다 뛰어나갔대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축제교회 예배 형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재림교회도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오, 진리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진리의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따라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들의 기도와 노래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는 일들과 박수를 치는 것과 기타와 드럼 등 타악기로 반복적이고도 강한 리듬을 배경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밝고 어두운 색상의 조명 등의 사용 등등입니다. 이것이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징들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박수를 안 칩니까? 박수를 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박수는 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프인께서는 계시를 통하여서 이러한 축제식 예배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재림교회 안으로까지 소개되어 들어올 것이며 이것이 은혜 시간이 곧 끝나가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은혜 시간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가려뽑은 기별 2권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당신의 생각과 목적을 수행함으로 성취할 사업을 아무리 충분히 평가하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인디애나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대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온갖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드럼과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춤추는 광경을 재현할 것이다. 이지적인 인간의 감각들은 혼란을 일으켜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성령께서는 결코 잡음의 광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이것은 이 때를 위한 순결하고 성실하고 고상하고 고결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은폐시키려는 사탄의 발명품이다. 지난 정월에 나에게 보여진 바 우리 장막집회에 있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악기들을 사용함으로 난잡한 음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때를 위한 진리는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잡음의 광태는 감각들의 충격을 주고 만약 올바로 행하였다면 축복이 되었을 것을 악용하게 된다. 사탄을 대리하는 권세들은 북새통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막을 찢을 듯한 괴상한 소리와 온갖 잡음들로 혼합되며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과거의 역사에 나타났던 그러한 것들이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사탄은 음악이 처리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사람을 유혹하는 올무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증언의 빛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깊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교훈을 주셨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구상해내려는 근질근질한 욕망은 이상한 교리들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만약 저들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굳은 신뢰심을 보였다면 훌륭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의 감화력을 크게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이프에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축제식 예배 형식이 마지막 시대 화이프에서 계실 때 재림교회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재림교회 소개에 대해서 들어올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은혜 시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있을 사건이라고 화이프에서 예언하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인 말이죠. 음악을 참 잘 사용하는 그런 명수입니다. 그는 원래 하늘의 찬양대 지휘자였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축제식 예배에 있어서 말이죠. 빠질 수 없는 것은 음악이 차지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음악은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생각이나 정서에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말기에 바티칸 2 회의가 있었죠. 그 바티칸 2 회의에서 그 바티칸 2 회의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separated brethren, 우리에게서 분리해 나간 형제들을 다시 우리 마더처치로 모교로 불러올 때다. 이제 그 교회들을 개신교회를 다시 우리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활기 있는 예배 형식을 만들어줘. 활기 있는 예배 형식. 그것이 사실은 셀레브레이션 월십 스타일의 작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파마다 제스윗이 침투해서 어떤 역사를 해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제스윗 교육을 잘 시킨 청년을 가지고 말이죠. 고등학교까지 제스윗 교육을 시킨 다음에 대학교가 된 다음에 각 교파의 신학교에 보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목사로, 행정자로, 교수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 교파를 어떻게 해요? 장로교회를, 감리교회를, 침례교회를, 성경교회를, 성결교회를, 오순절바교회를, 순복음교회를 어디로? 천주교회로, 천주교회로 돌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를 자극해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착각을 가지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올바로 구원의 길에 서 있다고 착각을 갖게 만들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제식 예배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 인성이 흐려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활기찬 예배 형식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작전을 세운 것이 바로 개신교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오기 위한 바티칸 2 회의의 그들의 하나의 작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또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문제들, 방언.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참 엄숙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정확하게 그 작전이 온 개신교회에 퍼져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거기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귀에 대해 설명할 때 너의 무슨 소리까지로라? 비파. 그래서 마귀는 음악의 책임자며 천사장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 지도자인 것을 설명해요. 마귀, 저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뭐예요? 찬양대 지도자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옛날 1970년대에 여러분 저도 이 노래를 제가 지금까지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 가사도 기억하고 제가 곡조도 기억해요. 197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였던 베리 매닐로. 베리 매닐로라는 건 가수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가 노래한 것 가운데 히트곡인 I write the songs. 난 노래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를 이 노래가 그때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어요. 한국에서도 히트하고. 근데 이 히트한 노래를 작곡한 또 작사한 브루스 존슨 씨가 그 곡을 작곡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작곡할 때 그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뒤집어 씌움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과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20분 만에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I write the songs that make the whole world sing. 나는 이 세상 전체가 부를 노래를 내가 만든다. 제가 번역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 전부터 살아왔다. 나는 제일 첫 음악을 만든 존재예요. 나는 그 멜로디와 가사를 함께 만들었다. 나는 음악 그 자체예요. 나는 노래들을 만들고 있다. 나는 온 세상이 따라 부를 노래를 만들고 있다. 나는 사랑과 특별한 일들에 대하여 노래를 만들고 젊은 여인들을 울게 만드는 노래를 만든다. 나는 노래를 만든다. 나는 노래를 만든다. 나의 집은 당신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영혼 속에 내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대의 눈으로 내다볼 때 내가 비록 매우 나이가 많을지라도 나는 다시 젊어진다. 나는 온 세상이 따라 부를 노래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누가 썼을까요? 루스벨이 썼습니다. 여러분 루스벨 나이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다시피 6,00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제식 예배의 중요한 노래가 얼마나 참 기만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교회에서 잘못 부르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권 127페이지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에 휩싸인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생애가 바뀌고 나의 취미가 바뀌고 나의 계획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나의 소원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가려법은 기별 2권 18페이지와 19페이지 보시면 그 제목이 옛날의 구식 설교가 요구되면 그런 제목의 말씀이 다 있어요. 옛날 구식 old fashion sermon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젊은 목사들은 기발한 것을 구상해 내려고 애쓰며 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들은 부흥 집회를 열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모든 흥분이 가라앉고 집회가 그 막을 내릴 때 회개한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가? 회개와 죄의 자복을 불러야 볼 수가 없다. 죄인은 자신의 과거의 죄와 배도의 생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호소를 받는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종들이 옛날의 복음교리, 죄를 위한 슬픔 및 회개와 자복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은 구식의 설교, 옛날 구식의 풍습, 구식의 이스라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5년 전인 1990년도 크리스천 투데이 개신교 잡지에 2월 5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The recent truth about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들에 대한 최근의 소식. 그런 이제 이제 기사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제3의 물결 그 자유주의의 물결을 말해요. 자유주의의 물결이 재림교회의 문턱을 두드리고 있다. 한 재림교회의 선교학 학자는 보고하기를 적어도 6개의 재림교회들이 John Wimber's Vineyard Fellowship 예배 스타일과 이것은 이제 오순절파식 축제식 예배예요. 스타일과 왕국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오순절파 카리스마적 부흥운동을 저지해오던 재림교회에 있어서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재림교회의 적응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1990년도입니다. 15년 지난 다음에 이것은 전 세계 엄청나게 재림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 시간이 곧 끝납니다. 은혜 시간이 곧 끝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율동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 청년들이 they're having fun. 재밌게 예배합니다. 그렇죠? 또한 연극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기 시작합니다. 판토마임을 합니다. 율동을 하다못해 나중엔 춤을 추게 됩니다. 전기 기타와 드럼들을 가지고 와서 또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마치 예배가 연극을 보는 것 같고 참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화이트에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재림교회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읽어드릴 이제 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오, 하늘의 시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제가 몇 마디 부탁합니다. 제 이 말씀을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디오 통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기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제가 호소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마음속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어떤 일이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같은 내가 다시 올라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충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내가 있습니다. 세상 유행을 볼 때, 재미를 볼 때, 돈을 볼 때, 어떠한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들을 볼 때 내 속에 아직도 죽지 않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동안에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숨어 있는지, 내가 아직 버리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살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 사람들이 다시 부흥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또한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과 목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말씀을 찾으며 그들이 정말 말씀에 기근해서 애쓸 때 더 이상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지금 바로 이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아직도 살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거듭납시다. 정말 예수님과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다. 죄가 미워지는 경험을 하십시다. 세상이 싫어지는 경험을 하십시다. 늘 하늘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경험들을 하십시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경험을 항상 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절박성과 엄숙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둔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지라 마음이 어떤 땐 딱딱해서 잠깐 깨움받고 알지만은 금방 뒤로 물러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하는 심령을 매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계명을 저희의 생각과 저희 골수에 새겨주시사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주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징조마다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품성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사는 생활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너무나 너무나 피곤합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런 죄된 생활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사로 보호하실 분대로 성령으로 저희 귀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매일 순간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기별을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때의 징조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도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영도 깨울 수 없으며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시사 교회를 깨우시고 깨울 만하고 회개할 만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